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 성령께서 오늘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 말씀을 받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만 스치고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이 귀한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시종일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성을 지닌 채 인성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되었고 이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자가 사람이 되셨다 하더라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지 아니하시면 죄인은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이 때문에 예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한 구원사역은 이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죽음이었고 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분 자신이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참으로 영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자기를 위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 곧 사도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에서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몸을 드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그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특별히 사도로 부르신 그에게 맡기신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 말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26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죠. 구원은 그야말로 삐라가 아니고 뿌리면 아무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택배와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시고 주신 사람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수동적으로 가만 있어도 구원은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요.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느냐라고 할 때 믿음, 신앙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대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하면 겉도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단어를 써서 그 말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따라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아무리 사용해도 실제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실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지식, 믿음의 정보 없는 믿음은 그것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죠. 뭘 믿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뭘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믿는 믿음의 이유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보라 그럴 때 별 할 말이 없으면 그분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인데 이성적으로 설득되고 수납되지 않는 내용을 우리 영혼의 무게 중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그분의 속성의 시행 방식에 대한, 그분의 경륜과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지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완벽하고 포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완벽한 지식이 필요했더라면 한편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지식도 필요 없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겠죠. 완벽하고 분명한 포괄적인 지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우주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뛰어난 어떤 힘과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 정도로 알고 있다면 그분이 아무리 진실이 믿어도 그분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릇된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의로움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자세와 태도를 갖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는 명제를 참으로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명제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제가 잘못되었지만 참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제 청년부 줌 수련을 하면서 제가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치는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은 가치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가치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는 의미 있다라고 해서 한평생 그 가치, 그것이 뭐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가치를 내가 최고의 가치로 알고 내 인생 전반을 다 투자했는데 그런데 사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무지하다, 어리석다, 어떻게 저런 것을 믿는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지식과 정보만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죠? 이것은 부부간의 앎을 의미한다. 체험적으로 자신의 영혼과 삶 전체를 헌신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앎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만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면 마귀도 구원받아야 돼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제자들조차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함으로 자신은 주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올바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인격적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귀신이 가진 믿음, 그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긴 아는데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과 어떤 인격적인 인카운터, 만남도 없고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고 어떤 사귐도 없다라고 하면 그는 참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실도 알아야 되고 진실되게 믿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제시하는 이 복음 제시에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되는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일 자체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업 파트너를 맺겠습니까? 파트너를 맺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재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실함도 없는 그런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언약은 하나님 그분의 자기 낮추심,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춰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당연히 우리 편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생물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에 따라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반응을 요구하시죠. 그 반응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편에서 제시되면 우리 편에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순종이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목적이 순종이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종, 믿음으로 구성된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성격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명령한 바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말을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뜻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 열매로서의 순종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도오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말은 어쨌든지 간에 단지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앞서도 제가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지식과 정보로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인격적 사귐과 교통, 그 다음에 그분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 편에서 반응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이라고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미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지식과 정보로만 믿고 실제적으로 뭔가 열매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단지 공허한 어떤 지식과 정보와 내용을 그저 머리로 인지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일,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아직까지 99세가 되기까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그런 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살았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인치는 표시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행하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자신의 생명보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 독자 이삭 아닙니까? 아이가 뭐 둘이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게만 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요구를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그 참으로 믿는 믿음은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까지 순종하는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바로 믿음의 파워고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신자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 이삭의 생애를 기술해 나갔던 창세기 기자가 이삭의 사건을 기술해 나가던 도중 창세기 26장 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삭의 생애를 언급하다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내신 이 복음의 도리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스토리를 이해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생애를 통해서 복음의 도리를 하나님께서 끼워 넣어, 아니 삽입시켜, 아니 그 삶 자체가 믿음의 도리를 설명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살펴보신 지가 오래되었죠. 한 3년 된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야 짝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 방식 자체가, 이런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신앙과 행위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월 첫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가 바로 이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 보시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상호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도 순종과 믿음을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유월절 날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그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믿지 않았다는 뜻이죠.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믿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곧 이어 31절 이하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라 남의 나라에 종된 적이 없는데 뭘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타박했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이런 믿음은 결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처음부터 불식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결 지워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흔히 쉬운 믿음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지금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손 들고 나오십시오. 이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처음부터 부담되는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은 순종과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쉽게 말해서 점이 아니고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 찍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점을 한번 찍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뜸은 뜸은 믿는 게 아니에요. 점을 찍었으면 지속적으로 믿는 거죠. 믿음은 점이 아니고 선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심어지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참으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의 사욕, 이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타락한 본성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죄의 종인지, 이 사람이 은혜의 종인지,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인지, 이 사람이 주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한지를 보면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누구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로마서 15장 18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했어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했다고 그래요. 이러면서 바울은 단순히 좋은 강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삶의 도리, 건강, 그 다음에 성공, 형통 뭐 그런 거 강의다 하려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믿게 되고 믿는 자라면 순종과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에 악트마이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삶을 죄의 주권 아래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데 합당하도록 우리를 다시 형성하고 구성하는 능력과 함께 온다.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성하는 능력과 함께 오는 것이 은혜이지 그냥 마음이 한번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스럽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능력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순종, 믿음의 기초한 순종인데 믿음을 좀 느슨하게 제껴놓고 순종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버리면 믿음이 느슨해지고 믿음이 따라오지 않은 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깊은 정죄감에 도달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니 당연히 도덕적 양심을 갖고 있는 신자는 죄책감으로 더 벗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순종의 열매가 너무 적은데 내가 어떻게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제대로 전파되었다가 믿음의 순종이 아닌 믿음은 저 집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균형을 잡으려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총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지성 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삶이 중심을 잡는 것이지 내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중심을 잡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깊은 정죄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의 싸움을 건강하게 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는 못났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늘 부족하고 늘 주 옆에 죄인이고 뭐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용납받기 위해서 순종합니까? 용납받았으니 순종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내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아 내가 대학에 떨어졌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영혼의 안식과 평안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신앙의 정화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부르신 자를 다듬어가는 과정 안에 주신 어려움인데 정작 우리는 다듬어가는 과정 안에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수단으로 자꾸 사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중생했는가? 내 믿음이 참인가? 그러다 보니 성화의 삶을 살 수 없고 혹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일로 시달리느냐?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의 정체성, 그 시작부터 항상 맨날 돌아가가지고 이제 미적분을 풀어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맨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구구셈 내가 잘하는가 안 하는가 왜 맨날 그것만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죄 용서를 자기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것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니까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과 억눌림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인 죄도 짓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로부터 다 벗어나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습관적인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식에 빠뜨림으로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우리 양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야. 아니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를 증대시키고 우리를 그 절망의 깊은 구렁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알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딛고 일어설 만한 복음의 내용이 들어와야 딛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뭘 차고 오르려면 차고 디딜 만한 내용이 있어야죠. 그래야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솟아오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인간의 죄성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절대로 사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속에도 죄는 남아있고 그리고 경건한 신자는 그 사실을 더욱더 느끼고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성령을 거스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자기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바라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현상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신자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죄와의 싸움을 더 많이 느껴요. 전방에 가야 포성 소리가 들립니다. 공비들이 넘어와가지고 예전에는 국군들 목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야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죠.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죄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화는 죄성을 없애주는 성화가 아니고 죄성을 극복하게 만드는 성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양심의 가책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더욱더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의 자비와 궁유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심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의 상태와 현상 때문에 진절머리 나고 이런 내가 너무나 싫고 내가 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속에 죄를 지니고 있고 그 죄를 느끼는데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자문합니다. 그러나 죄를 느끼고 죄를 인정하는 것은 선한 징표입니다. 긍정적 징표예요. 보통 좋은 약이 들어오면 자신의 몸에 없었던 현상이 나타나죠. 뭐 열이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기보다 나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고 이런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영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죄를 느끼지 못하거나 죄를 지니고 있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자기에게로 돌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모든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정작 죄를 자기에게로 자꾸 돌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 안에 그 효력을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이성의 판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구딘이 어둠 속을 걷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책에서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제일 먼저 어디 안에 역사한다 그랬죠? 인간의 이성 안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 안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본인은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씀의 객관성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성을 우리가 밀어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낄 때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꼬시지는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고 높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은 뭐라 그랬죠? 점이 아니고 선이라 그랬죠. 그때부터 처음부터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께 피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면 비록 신자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자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의 종로로 하던 삶으로부터는 자유하게 되고 죄의 저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그것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고 우리는 사탄이고 이제는 죄가 아닌 우리 주님과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새 언약에서 약속한 내용, 새 언약이 구약 어디에 있다 그랬죠? 제가 새 가족 성경부 할 때마다 늘 질문하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에 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부드러운 마음을 두고 내 율례와 규례를 쫓아 행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되면 그 새 언약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는 거예요.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만 있지 않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바로 이 새 언약의 실체와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는 이런 은혜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양심을 저주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그나 우리나 똑같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왜 망했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율법은 실제로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직까지는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망했고,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들은 왜 성공했는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긴 했지만, 그래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구약시대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런 은혜가 새 언약의 시대에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런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것이고, 그래서 새 언약의 실체이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초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이 짧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기초 위에 있어야 산상본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공포의 말씀으로 받아듣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죠. 이와 비슷한 경고조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등등등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소와 원수 맺는 것과 등등등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구원을 받은 신자도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의 도리와 구원의 도리에 합당한 자라면 행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 편에서 믿는 자처럼 보였다가 그야말로 믿음에서 탈락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좌절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좌절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선택을 받지 못해서 탈락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올바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믿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은 후에 삶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믿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실을 참으로 믿으면요. 참으로 믿는 사실은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요. 어떤 사람이 이거 먹어야 건강하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를 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식대로 산다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실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실제로 그 물건을 구매해서 먹든지 써보든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믿게 됐고 믿음과 함께 순종하게 되었는가? 아니, 믿는 대로 살게 되었는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어떻게 저는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써보내는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그 수신자들도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된 이방인 중에 너희들도 포함되어 있다. 너희들도 보편교회 안에 들어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받아들인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보편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와 있고 각 가정과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믿습니다. 또 믿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인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유효한 부르심에서 말씀하는 바 우리가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조축되지 않고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효과 있는 부르심 1항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오직 이들만을 자신이 정하신 만족하시는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들이 본성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으로 효과 있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부르세요. 귀 닫고 계시면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말씀이 딱딱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르심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심에 선행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을 수 있었고 믿어 순종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셔야 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회심할 수 없고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부르심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공로나 그들의 경건이나 그들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질문하지 말고 은혜는 바깥에서부터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으십시오. 손을 내미세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본뜻과 본의를 조유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각인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와의 싸움을 슬기롭게 건강하게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베푸셨고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구원의 원인을 인간의 경건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께 두고 그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구원의 은총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함이 없는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비록 실족하고 낙심하고 때로 습관적인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근본적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을 안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확신하고 또 죄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성화의 삶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분을 양자형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